요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어리석은 자들이 양산이 되는가, 대한민국 상태를 좀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다. 영어로는 우리가 fool, 그 바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주로 stupid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stupid, 명사로 얘기하면 stupidit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명사로 fool 아니면 fools 명사 복수로 되어 있는 게 10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olish, 어리석다,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한 200번 정도 나와요. 성경이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한 200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대한민국이 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 하나님의 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리석음이 흥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마지막 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온다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리석은 길로 깊숙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기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안보, 그 다음에 경제, 교육, 그 다음에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어리석음이 지금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침묵을 하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고 어쩌면 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지 이러한 그 어리석은 일에 휩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비가 올 것 같다, 눈이 올 것 같다, 날씨가 흐릴 것 같다 이런 건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까딱 잘못하면 어리석은 이 풍조에 휩쓸려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속학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진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말이 어디까지 오르고 그 말이 어디까지 한계인가 이런 거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 근래에 유튜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고 있다 할 정도로 이 쇼펜하우어의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상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서 1860년까지 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예요.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사상에는 인간의 어두운 면,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불교 사상에 이제 심취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런 것을 이제 결론을 내는 그와 같은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굉장히 예리한 관찰을 남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쇼펜하우어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고 있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예리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두운 면을 쇼펜하우어가 잘 꿰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쇼펜하우어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집중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하고 왜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쇼펜하우어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을 일곱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어리석음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왜 이렇게 양산이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밌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저 같으면 한 70kg 이렇게 나간다. 근데 우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뇌, 머리 말고 뇌. 뇌가 얼마쯤 되냐, 우리 몸무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저 듣는 대로 받아들이고 남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는 일, 이런 것이 가장 쉽고 편한 길이고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음이 넘치는 이유이다. 둘째, 모든 권력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잘 따르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그 학살을 했던 이런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한나 아렌트라고 한 사람이 재판 열리는 그 장소에 가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분명히 괴물일 거다, 엄청나게 사악하고 정말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일 거다, 그리고 가서 거기 재판정에 앉아서 하나하나 나온 사람들을 봤더니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600만 명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냐,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악의 평범성. 악을 행하는 자들이 괴물이고 마귀처럼 이렇게 사악한 자들로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는데 동참을 하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권력자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 하는 거를 기쁘게 바라본다. 세 번째, 집단은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처벌하고 집단에 자동적으로 동조하는 자를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가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이 집단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에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나 개인이다. 그런데 세상의 주류는 이런 개인을 싫어하고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목소리가 옳은 걸로 알고 거기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완벽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거 완벽한 세계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고 어리석은 말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 조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권력자는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래서 백성을 어리석게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한 것이고 세계 독재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국민은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통치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섯 번째, 지능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아니면 대우를 못 받고 어리석은 자는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출나게 해서 천재성을 보이고 뭔가를 잘하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의 본성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네, 대충 하는 거, 평범한 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지 이렇게 뛰어나게 무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견디기는 대단히 어렵다. 일곱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빨리 사회에서 늘어난다. 지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혼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이런 거에 신중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충동적으로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근데 10명 낳는 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민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무슬림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진단을 했고 이것이 심리학 철학자들이 어리석음이 왜 이렇게 사회의 양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곱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심리학자 또 철학자 또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왜 이런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듯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인데 인간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리석은 자를 추종하는가? 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인간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을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맨 끝에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 가서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와 동일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회에 어리석은 자들이 다수가 되면은 그럼 그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표를 하나씩 던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다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그 사회가 어리석은 사회가 되면 결국 끝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플라톤 같은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옳은 말입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철학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본 일곱 가지는 어리석음의 현상이지 이 어리석음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쇼펜하우어나 여러 철학자들이 세상이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봤어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어리석게 구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끝이 절망이에요. 허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끝이고 인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인간을 관찰하고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철학자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절망해서 끝나고 만다. 이게 심리학과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진단은 정확하게 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방.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약을 줘야 되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과 철학의 운명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말 예리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인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였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참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인데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무엇을 분석을 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의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했지만 이 진단에서 나온 병,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병,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책, 약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든 문제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가야 해답이 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을 읽었습니다. 14편 1절이 그냥 딱 처방약을 한 줄로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을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밀어낸 결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발생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인간의 타락의 산물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면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자동으로 생산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편 14편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인간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예리하게 분석은 해도 처방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의, 올바름, 하나님 원하시는 선, 이걸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이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빵을 먹듯이 자기 백성을 막 씹어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해요. 어떻게 이게 모든 게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창조자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24절에서 32절,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더 점점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 살인, 시기 질투, 부모를 멸시하는 것 등 이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죄악의 리스트가 24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냐,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양산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사회에 넘쳐나게 된다.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가지고 현 시대 대한민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다 어리석음의 일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자꾸 돈을 뿌립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냥 자꾸 돈을 뿌려요. 특히 선거철이 오면 돈을 자꾸 뿌립니다. 그 돈은 다 누가 갚아야 되냐,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자기 집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자꾸 돈을 뿌려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은 노동윤리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정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커다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냐?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 52시간제 뭐 이런 거 만들어놔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더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족쇄를 채워놨어요.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새벽 배송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인간의 일할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박탈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요 근래에 보니까 뭐 영어 유치원을 또 금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을 안 시키든지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부모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뭐 영어 유치원을 해라 말라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1가구 2주택자를 폐가망신시키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갖든 두 채를 갖든 세 채를 갖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 재산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건데 여기에 종부세 폭탄, 양도세, 중과세 뭐 70% 80% 이렇게 양도세를 매기겠다. 이건 그냥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8번째 그 명령을 누가? 정부가 범하면서 정부가 도둑질을 하는 거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을 통제하고 부동산, 임대료 뭐 이런 거 최저임금 다 이렇게 정해갖고 그래서 인간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격 통제가 성공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는 선해 보이는데 결과는 꼭 정반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여러분 10조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가져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헌법이 이 모든 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정부가 통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된 인간이라고 하면 어리석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이 10조에 들어 있습니다. 10조. 10조면 헌법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제일 위에 있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정부가 자꾸 규제하는 거 이런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노란 봉투법 이런 게 있어서 노조가 폭력적인 파업으로 회사를 다 망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법입니까, 여러분? 책임이 없는 권리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방종이고 폭력 행사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되겠다. 계속 들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에요, 한마디로.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성경의 교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동성애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가증한 거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 여성과 남성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죄다. 이걸 목사가 필요할 때 설교단에서 선포해야 그 목사가 제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매년 수십만 명의 태아가 합법적으로 살해가 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통해서. 성경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서 몇십만 명씩 죽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것이 이제 발의가 돼서 이제 정부가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 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면 그것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매일같이 어리석은 악법들이 국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정책들 만들어내면서 말은 항상 그럽니다. 사람이 먼저라 그러고 약자를 위해서 사랑의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고 구조적인 이런 불공평, 불공정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고 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개인의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정부의 권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개인이 정부의 예속이 돼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저 위에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이란이 그렇고, 우리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서금에 빠져서 그 일이 남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은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잠언 12장 15절 가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본인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의 첫 번째 특징이다. 자기 눈에 옳다고 보이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올바른 거 이야기해주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충고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헛똑똑한 거예요. 그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한데, 그 유토피아가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눈에 본인은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잠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3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무상으로 계속 주고 그래도 돈이 넘쳐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그 어리석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세 번째, 충격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가서 보면,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개가 먹고 토하고 나서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토한 걸 먹잖아요.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부패, 똑같은 위선이 정권이 반복, 이게 바뀌어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국민이 똑같이 속고 또 속잖아요. 매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이번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럼 또 속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그러면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지혜를 미워하고 훈계를 멸시한다. 비웃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려하지도 않는다. 아예 지혜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대다수 경우 환영을 못 받아요. 어떤 목사가 환영을 받냐, 여러분 복받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고, 번영복음, 기복신앙 이런 거 외치고 뒤로 쓰러지고, 어떤 엑스타시, 황홀감을 주는 이와 같은 목사가 환영을 받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는 대개 환영을 받지 못해요. 낙태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동성애 하면은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혐오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무서운 구절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절구에 넣고 빠도 어리석음이 어떻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큰 실패를 겪어도, 아무리 큰 형벌이 와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 IMF를 겪어도,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퍼주면 IMF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구에 넣고 빠코 빠코 빠도 어리석으면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가서 보니까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왜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 잊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 가운데 없으면. 오늘날 인터넷에 정보가 흘러 넘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학 졸업률이 전 세계 최고예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택하고 어리석은 길로 끝까지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내 자식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절정이 2026년 4월 3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재판할 때 사악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잠언 18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상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는 그런 법인데, 여기 아마 조선일보 같아요. 가서 보니까 셀프 면제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의 실제 내용이 뭐냐? 피의자 본인이 자기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지명할 수 있고, 그 특별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분이 이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도둑이 자기를 수사할 경찰을 자기가 뽑고 그 경찰이 그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재판에서 자기의 재판관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자기가 자기를 무죄라고 선고하는 거, 그래서 셀프 무죄.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이게 뭐냐,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잠언 17장 15절에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든 자들, 이런 법에 찬성하는 자들, 이런 법 보고도 침묵하는 자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이 정의를 짓밟는 도구로 쓰이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미워하신다.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 18절에 헛된 곳에 끈으로 불법을 끌고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가까이 오고 다가오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그렇게 하면서 죄와 불법을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에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인간의 법정에서 통과될지 몰라요. 다수결로 가결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통과되는 동안 다수가 어떤 일을 하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어요. 우리 편이 이겼다 그러고, 자기들이 재판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절구에 넣고 빠코 빠코 빠도 그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어리석음이 국민들에게서 물러가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을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애곡하는 백성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수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 경제, 이 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이 하나 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의 어리석음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리석음, 그거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이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끝을 내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며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 여기 가서 보시면 thou fool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 fool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곳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물건도 많이 쌓아두고 그 재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업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지식이 없냐? 자기의 혼이 언젠가 이 땅에서 끝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지금 놓치고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그의 마귀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살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여기 인생은 70, 80, 90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사는 일, 그것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주셨어요. 국가를 지킬 책임도 주셨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주셨고, 아이들 올바로 키워야 될 그런 책임도 주셨고,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널리 알리고 복음 선포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책임을 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혼에 대한 책임.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모든 걸 다 차지했는데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지옥불 속에 떨어질 그 자기 혼을 대신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냐?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의 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다수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수십 년 투자하고 수많은 돈을 씁니다. 자기 자녀 교육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요.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평생토록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자기 혼에 대해서는 1시간 10분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자기 아들, 그 독생자,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대신 속죄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본인이 노력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에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계좌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가 유심히 관찰해서 만들어 놓은 일곱 가지 어리석음이 생기는 그런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철학자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진단을 하는데 처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끝이 뭐예요? 절망입니다. 허무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줘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곳에서 양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거기서는 어리석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다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23장 2절에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 쫓아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성경이니까. 세상에 어떤 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어리석은 다수를 따라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만드는 그런 말, 그런 증언 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좁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양산이 되냐?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해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이 양산이 되는 거다. 다섯째, 의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든지 이게 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법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회개와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국가가 정말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 뭐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 하던 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길은 정치개혁이 아니고 교회의 회개에 달려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를 택하면 이 나라가 흥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리석음을 택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아합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놀라운 대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나라에 선한 구출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